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3대 순례 여정으로 알려져 있죠. 대략 사람들이 많이 걷는 길은 800km를 걸어야만 도착하는 그 여정인데, 그 끝에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순례의 끝이 납니다. 그곳 바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 야고보의 무덤과 또 시신이 묻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특히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사도 야고보의 마지막 자리로 어울리는 곳입니다. 800km의 순례를 마친 사람은, 물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800km의 순례길을 마쳤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당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마무리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00km를 걷고 나서 그 성당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마무리, 좋은 마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건 아니건 간에 800km라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돌아본 자신의 삶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잠시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면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길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잠시 머물러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어쩌면 필연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아니 오랜 동안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을 말하고 있고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여정은 실제 일어났던 그 여정이기도 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이 그 여정 가운데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갑니다. 삶의 길을 걸어왔고 걸어갈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곧 신앙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나 우리의 내면으로나 하루라도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일진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이 믿는 것과 자신의 삶이 분리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과 삶의 관계짓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일 예배의 하나님과 나머지 6일에 자신의 삶이 관련이 없다고 은연중에 말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피상적인 삶을 넘어서서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려고 성경을 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간혹 그렇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펼 때 당황하게 되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성경 속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것은 주기도문이 고작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많이 없을지라도 기도의 모습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도, 다윗의 기도,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 사도 요한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가르침이나 매뉴얼보다 기도하는 그림 자체가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글씨로 나온 것보다 그림 한 장을 보면 더 이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두 가지 기도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과부의 기도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기도의 그림을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이 본문을 읽으면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로 가르치시되. 여러분, 기다렸던 영화의 결말을 보는 것 같은 스포일러입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열심히 기도하란 얘기지 뭐. 역시 기도에 관한 결론은 역시 뻔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란 얘기지. 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만약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 바로 이 질문 정도에서 우리는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질문만을 던지는 거죠. 항상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과연 그러실까? 거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을 들어야 나와 우리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3절에 보니까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갚아주기를 청원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과부는 가끔 간 것이 아니라 줄곧 자주 가서 그 재판장에게 졸랐다고 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재판장 스스로가 혼자 이렇게 혼잣말로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의 권리를 찾아주겠다. 내가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 속에서 나오는 재판장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평가나 이목이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도 없어 보이는 그냥 남의 눈에 신경 쓰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전적으로 과부가 너무 자주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 귀찮음이 싫어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6절에서 이렇게 결론처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불의한 재판관도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이 과부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 백성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과부 같은 거죠. 결국 우리들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의 전반부도 바로 그러한 견해를, 그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즉 우리가 1절에서 얘기했죠.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양과 응답의 확실성은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좋은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저 오늘 18장인데 11장으로 가면은 이미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밤중에 찾아와서 빵을 빌려달라고 하는 한 친구의 귀찮게 함을 기도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친구됨을 인하여 빵을 주지 않지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빵을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불신과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합지졸 같았던 제자들이 교회가 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이 임한 순간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확인하는 순간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것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누가는 오늘 18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아마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목사님, 새번역에 하물며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예, 목사님 하물며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네요. 예. 여러분, 미성숙해서 아직 하물며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예,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은 하물며가 다 보입니다. 저 하물며 보이시죠? 예.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 깊숙한 곳에 더욱더 배우고 확인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아, 저번에 저 사람 만날 때 이런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대화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은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네.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 만났는데 아, 저번에 이런 대화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지?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유진 피러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은행이나 자동차 메카닉처럼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 저 형제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무슨 리소스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번엔 저 사람과 무슨 사역 이야기를 해야 되나? 형제님, 이런 은사가 있으신데 이번에 이런 사역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섬기십시오. 누군가를 기능적으로 대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뭐 자매님 혹은 형제님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은행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메카닉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자매가 요즘에, 뭐 자매는 사실 그런 분이 참 많이 없는데 형제라고 합시다. 네, 저 형제가 요즘에, 아, 요즘에 영 나사가 풀려 있는데 어떻게 조여주고 고쳐줄까. 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을 고장난 자동차처럼, 어디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자동차 메카닉처럼 대한다면 그것도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대화 주제를 고민해야 한다면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것은 저의 목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신뢰하고 싶고 존재 자체로 좋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목회자인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어느 틈엔가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만은 내가 배웠다. 혹은 교우 여러분들도 나를 위로하고 또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하고 있구나. 서로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러한 존재 자체로 신뢰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인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으니 하나님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리턴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기도를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과부의 기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변치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보면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기도하는 택하신 권리를,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능적으로 많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기도를 이야기하면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리어 왕이 했다는 말이죠. 햄릿을 읽어보면 아마 그 문장이 나올 겁니다. 리어 왕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제 기도할 거야. 그리고 잠자러 가야지. 기도할 거야. 그리고 이제 잠자러 가야지. 잠을 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평소에 가장 수동적이 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잠자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리어 왕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 이제 기도할 거야. 그리고 잠자러 가야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기도했던 대상, 내가 얘기를 나눴던 그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무방비의 상태로 잠자리에 갈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내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부의 기도처럼 이 두 사람의 기도 역시 70% 정도의 결론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은 사람이 보기에 그냥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안 좋은 것은 남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미성숙의 차원을 넘어서서 남을 멸시하는 것은 그냥 나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인지 얼마나 남을 멸시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시고자 예수님이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간혹 이렇게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보자면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앙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선적인 사람은 위선적인 기도를 합니다. 속은 감추고 겉만 번지르르 한 기도를 하는 거죠.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대화도 만남도 위선적입니다. 진실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비유를 읽으면서 쉽게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반대에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전제하고 읽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복잡다단한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안에 나는 바리새인, 나는 세리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리새인 같은 모습도 있고 우리 안에 세리 같은 모습도 있고 그 둘 다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11절, 12절에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합니까? 참 진지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진지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러 간 곳은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혹은 여러분들이 천년이 넘는 성당에 가서 천년이 넘은 예배당 안에서 한번 기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래된 성당 안에서 가벼울 사람은, 그렇게 오래된 성당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떠들 수 있는 사람은, 뭐 제가 여기도 썼지만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사춘기 어린아이들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진지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진지함이 모든 것을 덮어주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바리새파 그 사람은 진지했지만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 나는 간음하는 사람,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기도에 끌어들여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스틴 파러라는 사람은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 모두가 최고의 점수를 받는 학교다. 위선은 우리 인간 모두가 최고의 점수를 받는 학교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100점인데 그 과목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기도에서조차 자신을 속인다면 다른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기도가 위선적이라면 만남과 대화 역시 위선적입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혹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지만 그 시작인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속이 어떻든 간에 최소한 바리새파 사람 같은 사람이 존경을 받던 시대가 당시였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동족을 생각하기보다는 로마 제국의 이익을 생각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세리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세리는 위선이라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체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리라는 사람이 위선이라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체와 같대요.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니. 첫 번째 반응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 베일을 예로 든다면 어떤 사람일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세리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은 그냥 교회에 와서도 그냥 연봉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대박에 대해서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된대요. 그런 얘기만 해야 된대요. 예. 교회에 와서도 로마 제국만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테죠. 세리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1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리 역시 성전에 왔습니다. 세리 역시 교회에 왔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 역시 공동체와 함께 얼굴을 맞댑니다. 그런데 성전 가까운 데로 나오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쳐다볼 용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가 바리새파 사람과 다른 것은 그 모든 행동,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 인정은 recognition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vindication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리와 같은 모습을 기도의 찬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려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란 것은 어떤 행위보다도 수동적입니다. 기도는 어떤 행위보다도 수동태입니다. 바로 세리의 모습이죠.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동방정교회는 천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소위 Jesus Prayer, 예수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라고, 세리가 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예수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붙인 것이, 제목을 붙인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쳐다볼 용기도 없이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모든 긍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고 단순한 기도 속에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의 비유를 보았는데 과부의 기도나 이 두 사람의 기도 그 마지막 그 결말은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로 끝나고 있죠. 과부의 기도의 마지막을 보세요. 18장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과부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18장 14절도 한번 보시면은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정이라는 것을 recognition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vindication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권리를 찾아주신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과부의 권리를 회복해 주신다. 바로 그 억울함이 풀렸다는 영어 단어가 vindication입니다. 그것을 성경과 신학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세리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